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헝가리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 가스관 연장과 유럽연합 EU의 러시아 제재 등 두 나라 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 가스관의 헝가리 연결 문제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두 번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는 헝가리는 EU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EU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 제재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회가 오는 12월 조기 총선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 12월 12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내용을 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의회 선거를 치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가 지난 28일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3개월 연장하자 12월 조기 총선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조기 총선 지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성사됐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조기 총선으로 의회를 새로 구성해 브렉시트 인준안을 미국 연방 하원이 100년 전에 발생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과거 대통령 포고령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터키 전신인 오토만 제국이 지난 1915년과 23년 사이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을 학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어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뜻에 따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뻐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2주간 부패 척결과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자 학교와 은행, 가게 등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는 폭력 시위로 지난 2008년에 이슬람 무장조직 히즈볼라가 거리를 막은 시위대와 싸우는 등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위구르 문제로 유엔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무역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22개 유엔 회원국들은 어제 유엔에서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내 위구르인들의 인권 유린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관 28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이 미국의 2019 회계연도에 88% 늘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마크 모건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 국장 대행은 어제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이 97만 명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 11년 내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엔 남부 국경에서 잡힌 사람이 연중 최저치인 5만 2천 명 수준이었다고 모건 국장 대행은 전했습니다. 9월에 잡힌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어린이나 가족들이었고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고 CBP 측은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길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혹은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지만 해를 넘긴다 해도 실제 도발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실무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한국 국방부 장관들과 미한 연합사령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과 함께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길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혹은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도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연말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택할 것이라고 밝힌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y're talking about more provocative testing activities, including, you know, testing of ICBM range missiles.
아인혼 전 차관보는 29일 VOA에 북한이 지칭하는 새로운 길은 긴 사거리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과 추가 핵 실험, 혹은 추가로 생산되거나 배치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 발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약속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깰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협상의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냈던 유일한 성과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런 위협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낮은 수위의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may even do things to make those threats more plausible, like rebuilding another nuclear test site. Or reconstructing the satellite launch facility that was partially dismantled.
북한은 미사일 실험 장소나 이미 부분적으로 해체된 위성 발사 시설을 재건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2017년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of course they're technically capable of doing. But I think politically Kim Jong-un will be reluctant to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s.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역량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자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도 연말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바로 도발적인 행보를 취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y'll immediately begin acting more provocatively, we don't know. Probably the Chinese will.
새로운 위기 국면이 시작되는 것은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길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North Korea does whatever it can to get out of the UN sanctions or at least to persuade itself.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유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최소한 주요 무역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 혹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 제재 이행을 중단하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지만 북한은 무역 합의, 대북 투자 기회들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는 북한이 연말 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이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유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라고 밝혔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29일 스톡홀름 회담 이후 미북 대화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양국의 협상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이견을 좁히고 대화를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는 오직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과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VID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에게 강력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유는 주요 파트너국과 협의해 미북 간 외교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신임 사무총장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가 선출됐습니다. IAEA는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9일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가 24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루마니아의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IAEA는 그로시 대사가 30일 열리는 IAEA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된다며 내년 1월 1일 이전에 취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대사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취재진에게 IAEA의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do my job and I think my job is to implement the mandate in a manner which is independent, which is fair, which is neutral.
그로시 대사는 안보와 군축, 핵 비확산 전문가로서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 무기 등록에 관한 유엔 정부 전문가 그룹 의장과 유엔 군축 담당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AEA와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핵 시설을 직접 연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에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을 추방했고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의 결속력 약화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미한일 동맹의 결속력 약화가 미북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Unity is a goes a long way in showing North Korea that they can't have it their way.
정박 한국 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건 결국 북한의 제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걸
in many ways and it's related to alliances too.
북한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이고 이런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의 1대1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박 한국 석좌는 북한은 양자회담을 선호한다며 이는 북한에 각 나라마다 우선시하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건 미국이 동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ow it has manag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there's been very little.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행정부와 매우 다른 점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한 일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 결과 동맹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경향을 보게 됐다고 김선인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결속력 약화의 틈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체계를 위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인식 아래 한국의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3일에서 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간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한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recognize that the South Koreans are a valuable ally,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미한 양측의 금전적 또는 현물을 통한 기여에 대한 인식 아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Re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ntext. You know, really important to look at the contributi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particularly with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part of the thing that worries me the most about him. I'm very worried about his tendency to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의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거듭해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는 데 대해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one should be paying a fair share, but it's not as though our allies have not been doing a lot.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현재 5배가 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We provide a lot of service, a lot of help, a lot to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이노프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들의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돼야 한다며 무역과 미군 수당,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 이 모든 것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 네 가지 다른 위협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to take a global view of this thing. It's a long-term perspective. Our trade, our military alliances, what we're doing with NATO, all of this.
미국은 육해공, 사이버와 우주 등 다섯 개 영역에 걸쳐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런 포괄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며 무역과 국제적 입지에 관한 동맹국들과의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역대 한국 국방부 장관들과 미한 연합사령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30일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전월 3호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통제 능력, 대비태세, 군사능력 등 조건이 적절히 충족된다면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클럽은 워싱턴 특파원 출신 한국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 문제가 전자권 전환 시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전자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조건이란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들도 전자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이 구비됐을 때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양국이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자권 전환 문제는 객관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성이 우선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정치 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다만 미한 동맹 지속과 미군 주둔, 유엔군 사령부 기능 보완 등 미한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의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구비,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이 됐다며 기존의 전자권 전환 개념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권 전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전자권 전환이 연합사령부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전쟁 수행 능력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역시 미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김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축구를 한다면 프로팀이 미국이라면 우리는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마추어예요. 그럼 프로하고 아마하고 같이 반반씩 해가지고 팀을 만든다면 프로 축구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 축구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동네 축구팀이 축구라도 열심히 해서 비슷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편 전자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장성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전자권 전환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동맹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도 미군이 연합작전 시 타국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광웅 전 장관은 미군의 세계 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전투기 현대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F-15J 전투기 98대를 슈퍼 인터셉터로 개량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국무부가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선에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최신 디스플레이, 핵심 프로세서 2, 선택적 유용성 기만 대응 모듈,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 개선이 포함됐으며 비용은 총 45억 달러가량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위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미국 국익의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북한과 이집트의 재래식 무기 거래 정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유엔 제재로 금지됐지만 싼 가격을 앞세워 지속되고 있다며 테러 집단이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집트 외교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집트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을 지난 26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작성된 이집트 외교부 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미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된 대전차 유탄 발사기 3만 대는 이집트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려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 이집트로부터 유탄 발사기 판매 대금 약 2,300만 달러를 받지 못하자 지급을 독촉했고 이집트 당국에서는 협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해당 재래식 무기 적발이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를 금지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2140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7년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 역시 2017년 1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북한제 7.3식 기관총이 발견됐다며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는 시리아가 수단에 북한의 대전차 체계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누가 입수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힘들지만 테러 집단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hard to tell who's getting that equipment and how they plan to use it. But it's not good news to see that kind of.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계속 거래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price has been a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So for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that buy weapons from North Korea. These are very cheap.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보다 저렴하며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무기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직접 무기 거래 중단을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peak directly to the governments in question. And try to persuade them not to continue purchasing weapons from North Kore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시리아와 같은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칠 수 없겠지만 이집트 혹은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미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중단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인 벼의 생육 기간 동안 가뭄 피해를 입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제 막 올해 추수를 마친 가운데 수확량은 10년 내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29일 VOA에 올해 북한 수확량은 지난해보다도 10만 톤에서 20만 톤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북한 수확량을 기준으로 136만 톤의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올해 수확량을 감안하면 150만여 톤의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벼 생산량이 일단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생산도 조금 이제 또 줄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콩이라든지 약간의 잡곡,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아마 그 가을 작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권태진 박사는 특히 주요 작물인 쌀의 경우 9월 중순까지의 날씨가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기간 가뭄이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6기간 동안에 이제 내린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수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그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죠.
또 이에 더해 9월 중순 이후 일조량이 부족했던 점도 벼 생육의 악조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박사는 올해 수확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가뭄이며 이외에 부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정제유와 원유 등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기구들도 올해 북한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17일 발표한 식량안보와 농업에 관한 조기경보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경우 4월에서 7월 사이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불과해 쌀과 옥수수 생육이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FAO는 북한 식량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고 필요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도 최근 발간한 국가보고서에서 가뭄이 올해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밀, 보리, 감자 등 조기작물과 10월에 수확 중인 옥수수와 쌀의 수확량이 평년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름 성수기가 끝난 뒤에도 활발한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중 정상이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한 뒤 이런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올해 들어서만 중국 다렌과 진안, 마카오 행 노선을 신설하거나 재개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들 노선들은 여전히 주 2, 3회 간격으로 운영되면서 국제항공 레이더망에 주기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 여름을 기준으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가 약 20%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은 성수기인 여름이 지난 10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부정기편으로 운영되던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들은 정기 노선으로 자리를 잡은 듯 여전히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2017년 제재의 여파 등으로 가을철 주 3회 운항되던 평양 베이징 노선도 올해는 11월을 앞둔 현 시점까지 운항 횟수를 주 5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렌과 진안, 마카오 등 신규 노선도 중단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 우한을 왕복한 고려항공편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비중국권 취항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노후 기종까지 투입하며 주 2회로 운영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북한 고려항공의 10월은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만큼은 여름부터 이어져온 분주한 운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되는 건 북한과 중국의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실현된 듯 고려항공은 매주 13회 이상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 베이징 구간을 왕복하는 에어차이나 노선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항공편이 평양과 중국을 잇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등 관광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와 확충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여행사들은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모습들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며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o it's very two-faced. It's very interesting that way. You know, they're allowing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은 많은 중국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정상적인 북중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주요 교역은 계속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려항공이 중국 도시에 대한 취향을 늘리면서 이 항공사의 중국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과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취향에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도시는 모두 중국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자신의 부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참전 용사들과 미군들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텍사스 포트 후드 미 육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복무한 미 육군 참전 용사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의 아들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proud to say I'm the son of a United States Army combat veteran who served in Korea, Lieutenant Edward J.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부친은 가슴에 훈장을 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한국 전쟁에서의 영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늘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될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 전쟁 당시 제일 먼저 평양에 입성한 부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포트 후드를 부대로 사용하는 제3군단 역시 한국부터 유럽 미 중부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해당 부대원들을 지하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목소리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내부 주민들에게 알릴 자산이라고 린지 로이드 탈북 난민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핵 협상에서도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로이드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지 15주년 되는 달입니다. 재임 시절 북한 인권, 탈북민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퇴임 후에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When he was president in the White House, he read Kang Chul-hwan's book, The Aquariums of Pyongyang. And he was very impressed by it, very moved by it.
모두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탈북민 강철한 씨의 책을 통해 시작됐죠. 대통령은 바로 보좌관을 통해 강철한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여러 차례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계를 떠나고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고요.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 체제에 맞서는 탈북민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6년간 부시 센터에는 미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들의 방문 때마다 센터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북한 인권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의 우려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부시 센터의 북한 자유장학금도 그 일환일 텐데요. 지금까지 활동 내역 또 향후 탈북민을 위해 어떤 계획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생활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탈북민 가운데 많은 수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단을 꾸려 미국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협력해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에는 8명, 2018년과 올해는 각각 탈북난민 10명과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장학 액수는 매년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한 사람당 1천 달러에서 최고 7천 달러까지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워싱턴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컬럼을 쓰셨어요. 난민 규모를 제한하는 게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We disagree fundamentally with the decision to cap or limit the number of refugees to the levels that we've seen in these new proposals or I guess more than proposals now the new policies.
부시 센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거나 줄이는데 반대합니다. 사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미국의 북한 난민 수가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탈북민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 정착을 선호하는 만큼 지난 15년간 탈북민 250명 정도만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탈북 난민 수는 6명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그래도 해마다 평균 10명은 들어왔고요. 탈북 난민 커뮤니티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 청년 조셉 김, 그레이스 조 씨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성장시켰는지 등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You know, obviously we've seen over the last three years a new position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erms of how it interac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s been a major development.
지난 3년간 우리는 북한 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상 간 외교인데요. 6자회담을 진행한 부시 대통령, 북한과 협상의 기회를 엿보던 오바마 대통령 모두 낮은 급에서의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요.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볼 때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통탄할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과거 부시, 오바마 행정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하시나요?
That human rights has been a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have chosen to focus on the strategic issues.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부시 센터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가 해외 건설과 광산업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쉼 없이 일합니다. 인권 유린 사례죠. 또 이들 수익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로 들어가 군사 부문에 투자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that came out now what 5 years ago It's an indictment of North Korea's behavior on how they mistreat their people.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5년 전 발표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기소장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활동을 막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듯 인권 개선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로 구소련을 압박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금 제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더욱 강력해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 10년 이래 최악이라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Situations like this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other governments,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private charities have all tried to assist.
과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각국은 여러 단체, 자선 단체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정부는 13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포함한 대북 지원을 했고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을 돕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록 국제단체의 식량 분배 감시에 소극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 인권법 통과 1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사안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최근 새 단체를 설립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북한 주민들이 변화에 영향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워싱턴 행사 뒤 VOA에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통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막힌 돈줄에 숨통을 트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 민간단체인 남북함께시민연대를 설립한 뒤 노르웨이와 일본, 호주, 타이완, 미국 등 외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주 뉴욕과 워싱턴에서 연 비공개 강연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외세의 직접 개입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해묵은 이념 세대가 아닌 정보, 컴퓨터, 물질주의에 익숙한 3세대, 밀레니얼 세대 관리들로 교체된다며 북한의 변화를 적극 주도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좌우 정권에 관계없이 너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부와 모금도 최근 들어 너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자신과 남북한 젊은이들이 함께 설립한 남북함께시민연대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내 휴대폰, 즉 손전화기 사용자들과 해외 파견 북한인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북한 정권이 왜 기독교를 모방해 주민들을 세뇌하는지, 헌법에 대한 개념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등 북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정 공사는 워싱턴 행사 뒤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남측과 대화를 거부하는 건 상황을 갈아엎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미국과 대화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희은과 개성공단 재개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하고는 싹 갈아엎자. 갈아엎고 다시 그걸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라도 좀 보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작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조이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숨통을 트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관광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관광밖에는 외화를 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 큰 돈은 안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광업을 확대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이렇게 회복해보자.
이 때문에 원산 갈마 금강산 관광지구와 삼지연 관광특구, 양덕 온천지구를 통해 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태정 공사는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선택할 옵션이 많겠지만 핵을 틀어준 상태에서 옵션은 당장 관광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인민을 위한 경제의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 시스템이나 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 어떤 변화와 그들이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지탱하기 힘드는데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의 견제에서는 외부에다 문을 열어놓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리로 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외부하고 격표시켜놓고 약간의 조금은 방도나 있으면 되겠냐. 이걸 뭐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오히려 김정은은 시스템 유지 관리에 더 이제 집중하지.
아울러 북한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남측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동통신업에 투자한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컴이 수익을 한 푼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 절절매는 것처럼 북한 내 재산권 행사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태정 공사는 25일 워싱턴에서 가진 비공개 행사 강연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태정 공사는 이런 자세는 비핵화와 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기엔 부족하겠지만 당장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미북 정상회동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이 수령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이를 유리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수령을 만나기 위해 더 먼 곳에서 판문점과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올 정도로 김 위원장의 영도력이 대단하다며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했다는 겁니다. 태정 공사는 VOA에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과 관련해 조회수 1000만 건을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북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는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대담한 탈출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는 이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7년 당시 북한군인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 씨가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접근해 한국 쪽으로 달리고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긴박했던 상황이 8분에 달하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됩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오 씨의 망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 동영상 공유업체가 이를 음악과 자막 등과 함께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이처럼 북한 관련 동영상이 수만여 건 게시돼 있고 이 중 천만 조회수를 넘긴 동영상은 오 씨의 탈출 영상을 포함해 10개에 달합니다. 오 씨의 탈출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39만여 회의 시청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북한 내부를 보여주거나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해설 형식으로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은둔의 나라 북한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자카 파커 씨가 촬영한 것으로 1,73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7분 44초 길이의 이 영상은 2016년 파커 씨가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북한 병사가 파커 씨 일행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이거 김밥? 고기 없이? 고기 없이? 계란. 얼마 하나에?
2,500.
두 개?
예.
이 영상에서 파커 씨는 노점상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뒤 바로 옆 또 다른 길거리 음식점에서 계란 요리를 사 먹습니다. 또 존 올리버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해설하는 영상과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비교한 유튜버의 영상도 각각 1,400만 번 이상의 높은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편집한 동영상 3개도 상위 10개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 영상은 1970년대 가수 비지스의 Staying Alive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입혀져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천만 조회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탈북자들이 국제인권행사에서 증언하는 영상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 주민들이 애곡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도 10위권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댓글, 즉 의견을 다는 공간을 통해서도 이 동영상들에 대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오 씨의 탈북 영상의 경우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을 향해 북한이 총기를 발사하면서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북한에 산다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아 상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동영상 서비스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접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외선전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채널들이 강제 폐쇄돼 지금은 조선의 오늘 등 일부 채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오늘은 미국의 남부 명문 사립 밴더빌트 대학교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10월 30일 국제 적십자의 창시자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앙리 듀낭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아수용소 국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앙리 듀낭은 어렸을 적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앙리 듀낭은 사업차 이탈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이후 앙리 듀낭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 그때의 모습을 되새기며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앙리 듀낭은 또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줄 구호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1863년 국제 적십자를 탄생시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한 앙리 듀낭은 1910년 10월 30일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38년 10월 30일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공포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 우주의 전쟁을 극화시킨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실제 상황인 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우주전쟁에 나오는 화성인들의 침공을 실제라고 착각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대피하며 대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성인 침공 소동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1898년 동명소설을 각색하고 연출한 젊은 연출가 올슨 웰스에게 유명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긴 올슨 웰스는 오래지 않아 영화계의 거장이 됩니다. 올슨 웰스의 명성은 영화 시민 케인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지만 올슨 웰스의 유명세는 이 드라마 우주전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 종료 후 방송 제작진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뉴욕타임즈 신문도 일면 톱뉴스로 화성인들의 지구 공격 소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12월 조기총선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 조기총선을 치르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의회 선거를 치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